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지난 주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캄보디아 인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속 이산 캄보디아 인민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캄보디아 인민당이 총 125석 가운데 120석을 차지했다며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압승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민을 행복하게 섬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캄보디아 인민당에 맞서 전 캄보디아 구국당 출신 등이 창당했던 촛불당이 도전장을 냈지만 절차상 문제로 선거 참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지난 4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통치해온 훈센 총리는 5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훈 총리는 특히 자신의 아들인 훈 마넷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으로의 권력 이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의 이번 총선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캄보디아 당국이 선거에 앞서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오늘부터 연례 군사연습인 한광훈련에 돌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타이완 전역에서 출격하는 F-16V 블록 20형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등 군용기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시 출격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 우리 공군에 가공할 만한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의 증원작전과 전시 비상대응 능력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이 포함되며 타이베이 연합공중작전센터 지휘통제소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작전 계속을 위한 대체 위치로의 이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타이완군이 중국의 침공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으로 지난 1984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한편 타이완군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타이완 북, 남, 동, 중부 지역에서 잇따라 민간인 대피훈련을 포함한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해안에서 소형 여객선이 침몰해 적어도 15명이 숨졌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어제 자정께 발생했으며 사고 여객선은 술라웨시섬 남동부 부톤섬 란토 마을에서 문화섬 라길리 마을을 잇는 1km 노선을 운항 중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40명의 탑승객 가운데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6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승객 19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20명용으로 설계된 목조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허술한 안전기준 등으로 인해 적절한 구명장비 없이 선박이 과적 운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새벽 4시경 비주거용 건물 두 채에 대한 드론 공격이 신고됐으며 주요 손상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가 드론 두 기를 이용해 모스크바 내 시설들을 공격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공격에 동원된 드론 중 한 기는 모스크바 중심부에 추락했으며 다른 한 기는 남부의 한 사무실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RTV1TV와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을 국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5월에도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 두 기가 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크름반도에 17개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했었지만 14기가 요격되고 이 중 3기는 크름반도에 추락했으며 관련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군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흑해 인근 항구 도시 오데사에 밤사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곡물 창구가 파괴되고 항구 직원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다양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기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담화를 낸 뒤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2발과 화살 2형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은 화살 1형과 화살 2형에 전술 핵탄두인 화산 32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 핵협의그룹이 출범하고 SSBN이 부산에 기항한 뒤 SRBM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또 쏜 것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지난 12일 발사했기 때문에 다른 미사일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NCG 출범과 함께 미국 SSBN의 기항에 따라가지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취약 시간에 발사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술과 충격 효과를 크게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린 데 대한 반발로도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전날인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국방상의 핵 사용 경고 담화가 말뿐이 아님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전략 원잠 배치가 소위 핵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박이 실존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이 화상 1형 또는 화살 2형이 맞다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겨냥한 실제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사거리가 2,000km까지 나오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가 아닌 실전 훈련 차원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술 유도 무기와 함께 수십 미터 초저고도의 순항 미사일을 연이어 쏘므로써 핵 미사일 석거 쏘기 위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행할 전쟁 양상은 특정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수직 수평의 다차원적 공격, 그것도 이제 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무기 체계에 핵을 탑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 되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쏜 데 대해선 중국과의 대미 공동전선 구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 SSBN의 부산 기항은 중국에게도 안보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지대함 미사일인 순항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대내외 대미 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특히 다음 달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을 구실로 지난해 11월 미한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반발했던 만큼이나 거센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 조종관은 21일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종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국가인 만큼 이런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종관은 이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 분명히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 자신과 한반도에 있는 3만 8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능력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지난 18일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른 것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은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이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해 전략 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우리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1일 VOA에 미한 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24일 서울에서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한국 내 외신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The communication has been initiated.
해리슨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 소통이 이루어진 사실이 유엔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킹 2등병 송환 협상의 본격적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2등병의 월북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2등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각종 기록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지역을 견학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적 가치와 위험 요소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22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JSA를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유엔사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 이등병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 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 월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 함이 오늘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아나폴리스 함의 입항이 작전 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아나폴리스 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폴리스 함 방한은 지난 18일에서 21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 함이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아나폴리스 함은 대전함과 대잠수함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데 켄터키 함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탑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정례화 모색 등을 통해 3자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1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보다 정례화된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날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한일 3국의 국방협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re developing plans for more regularized exercises rather than just exercises in response to DPRK activities.
또한 미한일 3국 정상이 언급했던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혁신이라고 레트너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또한 영내 안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자 새로운 추세는 이런 유형의 그룹들이 실제 함께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그냥 모여서 대화하고 시각을 공유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일 3자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really do commend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for the historic progress they've made.
특히 이러한 3자 협력이 한국과 일본 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화해가 바탕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룩한 역사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룬 진전으로 전례 없는 3자 협력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삼각 공조는 한일 관계가 올해 들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해결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회복되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3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해양 차단 훈련을 포함한 우리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타이완 해협 유사시 시나리오에 대해 동맹과 얼마나 공조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ope that together all of us can contribute to maintaining that peace and stability.
타이완과 타이완 해협이 세계 경제와 통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위기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영내와 전 세계 모든 파트너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튼 브링컨 차관보는 그러면서 많은 파트너들 사이에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트너 국방부 차관보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비전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운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불안전하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고 경제적인 강압 행위를 벌이며 영내에서 부패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국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첨단 정찰기들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첨단 정찰기들이 이틀 연속 일본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RC-135 시리즈로 불리는 RC-135S 코브라볼, RC-135U 컨베센트 두 종류가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오셔너 등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21일 일본 상공을 거쳐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 세대뿐인 미군 특수정찰기인 코브라볼은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20일에도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의 첨단 정찰기 RC-135U 컨베센트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20일 오션호에 따르면 컨베센트는 일본 남부에서 날아가다 좌취를 감췄습니다. 미국이 단 두 대만 보유한 컨베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실험 시 전자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앞서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0일 VOE에 미한 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동맹의 목표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2대와 F-35A 라이트닝 2 2대가 지난 19일 일본의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이글 4대와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강력하며 영내 파트너십의 보안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F-35 라이트닝 2는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미국의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특히 적 후방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 언급과 한국 내 독자 핵 보유 지지 여론이 미국의 훨씬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을 이끌어냈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민의 강력한 핵 개발 요구와 의지를 인지하면서 최선의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강구하되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무력 대응도 중요한 선택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스턴 국장님,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북한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과거 인질 외교와 좀 다르지 않나요?
Yeah, it's a little different. I think you could say that Private King made what you might call a bad career move.
조금 다릅니다. 킹 이병은 그의 경력에 나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약 3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출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간 차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불안정한 사람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의 복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송환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다른 부분에서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롱 차관보님, 킹 이병은 하급 병사이고 그가 북한에 얼마나 군사적, 정보적 가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문제 사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킹 이병은 북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골칫거리가 아닐까요? 또 미국으로선 미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체면을 구긴 건 아닐까요?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osing face and being embarrassed. Are we embarrassed that one of our soldiers?
체면을 구긴 것과 당황스러운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당황스러울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하급 병사가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폭력 행위 등 나쁜 행동으로 인해 수감됐었죠. 솔직히 오토 원비어도 전략적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원비어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이 미국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되지 않은 어떤 전략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이병 사건이 북한에 좋은 전략이나 협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스톤 국장님, 북한에 기항한 미 해군 전략 잠수함 켄터키 함이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합니까? 어떤 능력을 갖췄습니까?
Yeah, the Ohio class submarines of which the USS Kentucky is one are really at the core.
켄터키함 등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들은 미국 핵 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 3대 핵 전력의 핵심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4척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을 20기씩 적재하고 있죠. 각 미사일엔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바다 어디에 있든 짧은 시간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수함이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략 핵 잠수함의 임무는 심해에 잠복해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기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힘과 확장 억제 공약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산항 기항이 미한 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압도적인 힘을 실행하겠다는 신호로 봐도 됩니까?
Well, the deterrence is a complicated thing, right? And it's psychological as much as physical, right? So there are two components.
억지력은 복잡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만큼 심리적이기도 하죠. 전자는 역량이고 후자는 안심시키기.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중 역량과 관련해선 미국이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항은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롱 차관보님, 워싱턴 선언과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도 시사해야 할까요?
I think in the last week I was very clear about the sequence that takes you to retaliation.
저는 이 방송에 출연해 보복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우산과 잠수함 기항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보복과 핵 공격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여러 평가를 거쳐야만 보복과 대응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재앙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요. 언론은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이 핵무기이든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이든 미한 간 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특히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재앙적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그 예방조치에는 발사대에 놓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되고요?
They could, yes. They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미한연합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늘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So while I applaud these innovative and I think very important
바이든 정부의 이런 혁신적이고 매우 중요한 계획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발적 행동을 일삼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어야 하고 북한의 선택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itiatives that have been proposed over the years. Increase interdiction of North Korean
수년간 여러 방안이 제안됐죠.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선박을 더 많이 차단하고 예방 활동을 늘리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생화학과 기타 무기 등의 사전 단계가 될 만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한계점에 와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여태껏 그랬듯이 특정 한계점을 넘는다면 한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핵무기를 사용 직전까지 간다면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존스턴 국장님,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요?
Well, it's certainly understandable that South Korea would have this debate about nuclear weapons, but it's definitely not in Japan.
한국이 핵 보유 논쟁을 벌이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보유는 한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럽과 비핵 전통이 강한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한국의 일방적 핵무기 보유 결정은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도 그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핵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우위에 서야 합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란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은 한국에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래식 능력을 미국의 핵 억지력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한 동맹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공개적 핵 무장 논의와 강력한 요구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이끈 게 아닙니까? 핵 협의 그룹 결성으로도 이어졌고요.
Yes, I think that's right. I mean, I think clearly the United States had work to do with South Korea.
그렇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켄터키함 기항과 핵협의 그룹 창설과 같은 새로운 노력들도 그런 취지죠. 억지력의 심리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무장은 한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중요성 외에 핵협의 그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한국의 안보를 강화합니까?
Bilaterally, the U.S. and the ROC have had an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for some time.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한동안 확장 억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핵협의 그룹은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몇 가지 협력 방안이 발표됐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 새로운 훈련과 시뮬레이션, 핵 위기 발생 시 협의에 초점을 맞췄죠. 특히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매우 강력한 재래식 능력을 통합하는 데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강력한 순항,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미국의 핵 역량과 통합하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협의 그룹을 혁신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기존의 대화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롱 차관보님, 어떤 이들은 북한이 핵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입증하면 미국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된다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I don't agree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a broken umbrella. A friend of mine once told me that the best understanding.
찢어진 우산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핵 우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를 해줬는데요. 우산이 비가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기간 동안 핵 우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산이 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핵 우산이 상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핵 우산이 하는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입니다. 즉 미국이 우산으로 한국을 덮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 미국은 이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확장 억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맞설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소련이 직면했던 것처럼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상호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죠. 냉전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찢어진 우산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여러 조치를 미국이 최근 강화했다는 것은 이것이 강력한 핵 우산임을 보여줍니다.
존슨 국장님, 워싱턴의 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서울을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So this is the challenge of deterrence, right? How does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 that?
이것이 바로 억지력의 도전이죠. 미국이 어떻게 그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확장 억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진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미한 양국 대통령이 조약상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롱차관보가 언급한 대로 전략 핵 잠수함 기항, 핵협의 그룹 창설,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 등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 약속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불식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미국의 모든 동맹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집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을 수정한 임시 규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북한 등의 개인 보호장비 제한 규정은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 보호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임시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추가 제한 조치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에 확정 고시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보호장비로 니트릴과 비닐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 인공호흡기, 안면보호 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동맹이 아닌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장비와 기타 품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 및 기타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은 공중보건과 일반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획득을 제한하면 국내 관련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802조에 명시된 개인 보호장비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 품목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1 회기연도 사이에 국방부가 국내 사용 목적으로 체결한 평균 1,677건의 의료 물품 계약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 보호 장비,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공급업체와 품목, 재료,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상반기 최다 대중 수출품은 전체 수출액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 역시 가발의 주 재료인 사람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대중국 가발 속눈썹 제품 수출액은 7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국 해건총서가 20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410톤, 총 7,432만 달러어치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액 1억 3,500만 달러의 55%에 해당합니다. 전체 대중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가발 속눈썹 제품 수출로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가발 제조와 관련이 있는 머리카락이란 점입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575톤, 금액으로는 6,571만 달러어치의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했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총 1,810개 제품을 중국에서 사들였는데 이 중에서 머리카락은 전체 수입액 9억 2,052만 달러의 약 7.13%를 차지하며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수입액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단잎종 쌀보다 두 배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사람 머리카락을 다량으로 수입해 가발 혹은 속눈썹 완제품으로 수출했다는 건 북한과 중국이 역외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 거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는 OEM 무역이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오는 27일로 70주년이 됩니다. 한반도가 70년이란 긴 세월을 전시도 평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내온 것인데요. 한반도 정전체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계속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군 중장과 공산군 대표 남일 북한 인민군 대장이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11분에 걸쳐 정전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를 기해 휴전선 일대에 포성이 멎었습니다. 3년 1개월간 계속된 6.25 한국전쟁이 멈춘 겁니다. 당시 정전협정에 미국과 북한, 중국은 서명했지만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정전협정을 연구해온 재성호 한국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에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다섯 명의 장군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옵저버 수준이었고.
5개조 63항에 이르는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의 정지와 적대 행위의 완전한 정지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248km의 군사 분계선을 굽고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정전협정을 관리 감시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중감위도 만들었습니다. 군정위는 지난 70년간 6.25 같은 전면전을 방지하고 군사적 위기 상황에는 대화 채널로 활용돼 왔습니다. 문제는 정전협정이 상당 부분 와해됐다는 겁니다. 우선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가 됐습니다. 당초 비무장지대는 개인화기를 제외한 어떠한 무기도 반입할 수 없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중화기로 무장한 200여 개의 초소가 늘어서 있습니다. 정전을 감시 관리하는 군정위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유엔사령부는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군정위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군정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1994년 9월 군정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정전협정 41조에 근거한 중감위도 해체됐습니다. 당초 중감위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1993년 4월 중감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철수했습니다. 이어 1995년 2월 폴란드 대표단도 철수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한국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는 일반인들은 정전협정이 와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2013년 3월 3차 핵실험 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70년 이상 계속되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몇 달간의 휴전을 목적으로 했던 정전협정이 70년을 지속된 가장 기이한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스 박사는 정전체제가 장기화된 것은 한국 전쟁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2차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끝났는데 한국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중단됐기 때문에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Military equality between the two sides as part of that armistice.
정전협정 이듬해 열린 제네바 회담 결렬과 그 이후 냉전으로 인해 정전체제가 장기화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최성호 교수입니다.
1954년에 제네바 정치회담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정전체제를 끝내려고 했는데 정치회담에서 보면 결국 미군 철수 문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그런 이후에 결국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고 또 새로운 체제는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냉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여러 시도와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런 시도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 문제가 본격 부상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종전선언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순서와 시기 조건에서 한국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 같은 견해차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시각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당시 문 대통령이 견지했던 것으로 종전선언 같은 상징적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고 장기성을 요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정치적인 의지의 확인으로서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건 원래...
반면 보수적인 시각은 지금처럼 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별 의미가 없고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재성호 교수입니다.
종전선언을 맺어도 영전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론상 그렇고 현실 정치 세계에 있어서는 종전선언한테 한번 맺어주면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 영향이라는 효과, 파급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그 선언 자체에 담고 있는 함의가 뭐냐. 전쟁이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선언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북한을 적대시하는 외국군이 여기 28,500명이 주둔하냐 말이죠. 또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보다 대북 억제력이 중요하다는 미국의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습니다. 올해만 세 건째인데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북한 선박은 유조선 아봉 1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헝천룽 홍콩이란 이름의 회사가 올해 5월 1일부터 아봉 1호에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헝천룽 홍콩은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또 회사 주소지 칸엔 헝천룽 홍콩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서성구역 창경 이동 소재 던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북한 회사인 던마린 매니지먼트사 소유의 북한 선박 아봉 1호가 5월부터 헝천룽 홍콩이란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최근 북한 당국이 아봉 1호를 새로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는 북한 회사인 대성시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시점 헝천룽 홍콩이 새로운 소유주로 GISIS에 보고됐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봉 1호도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천룽 홍콩은 소유한 선박이 아봉 1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란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4월엔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가 된 사례가 올해만 세 건째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소유 사례와 관련한 BOE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량 톤수 2038톤인 아봉 1호는 2007년 12월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중국과 몽골, 시에라리온, 선적 미상 등을 거쳐 작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한편 BOE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중국 정부의 아봉 1호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7월 24일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 사회주의 진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무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냉전 시대 가장 유명한 논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키친 디베이트, 부엌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 무역 박람회장에서 서로 자신의 국가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닉슨은 후르시초프에게 박람회에 전시된 부엌 용품 등을 가리키며 미국 사람들은 14,000달러만 있으면 이런 가전제품이 완비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닉슨은 현재 철강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이지만 그런 노동자들도 누구나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후르시초프가 곧 완공될 소련의 주택에는 이런 것들이 완비될 것이고 미국의 집들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지만 소련의 집들은 미국의 주택보다 훨씬 견고하게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닉슨도 지지 않고 미국의 집들은 20년보다 더 훨씬 오래가고 미국인들은 20년이 지나면 새 집과 새 부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부엌 논쟁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97년 7월 24일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밀리아 에어하트가 미국 중서부 캔사스주에서 태어납니다. 일찍이 비행에 관심을 가졌던 에어하트는 20살 때부터 비행 조종수를 배웁니다. 에어하트는 이후에 돈을 모아 25살 때 처음으로 자신의 비행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 1928년 에어하트는 여성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6월 1일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에어하트는 비행 도중 태평양에 있는 하울랜드 섬까지 200km 남았다는 무선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에어하트의 도전 정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